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2장 1절로 10절까지와 또 11절부터 그 뒷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교회를 이루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교회를 어떻게 완성시키시는가, 그것을 1장에서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2장 이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11절부터 교회가 한 몸으로 되어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살리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원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사실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다름박질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선한 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꼭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떳떳한 모습으로 잘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행하는 그런 외적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선하다라는 그 선함에는 오직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내놓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으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함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악한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라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갈 때, 그게 내 안에 분명하게 확신되어질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것을 성경은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서 그 어떤 손도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참 귀한 말씀을 듣고 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아주 표정들이 좋고 이렇게 얼굴에 윤기가 잘 흐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저도 참 마음이 편한데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올바로 잘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보기에 좋으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잘 만들어서 보기에 좋았다. 물론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좋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 홀로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홀로 일하심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들도 첨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홀로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죽은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절대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죽은 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도구로 사용이 되지만 그것은 바로 나의 행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에 내가 비록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시네요. 이런 말을 우리가 혹 들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혹시 누가 그런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옆에서 칭찬하면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잘했나 보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죠. 그게 우리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교만, 자기 자랑조차도 십자가 뒤로 넘겨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불러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혀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가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너희들이 어떠한 자였는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방인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냥 유대인, 이방인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참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이 쓴 그 어떤 서적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왜 세우셨는가, 왜 만드셨는가.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외에 왜 다른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것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심히 기분이 나쁘지요, 그죠? 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방인들을. 그냥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잘난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특별한 그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선민 사상이라는 거죠. 선민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 중에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얘기는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이루어내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지 다른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스라엘에게서는 엄청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한 한 민족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불러내심의 하나의 징표, 겉으로 드러나는 징표가 어떤 거예요? 몸에 있는 징표.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할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할례 행하게 하시고 이삭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이 육체에 행하는 이 표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할례라는 것이 율법 안에도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행한 그 할례를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걸 주시죠. 그 율법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키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게 하시기 위함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할례와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가 있고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는 이방인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다 멸망받아 죽을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는가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뭐 할례 행하고 안 하고가 무슨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아주 큰 징표였거든요. 그래서 할례와 상관없는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칭함 받던 자들이었던 거죠, 이방인들이.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메시아죠, 구세주요. 우리 그러기엔 사실 이방인들에겐 그리스도도 없었고 그 메시아를 바라는 보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소망 자체가 없었던 민족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도 없는 자들, 그러니까 생명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이런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땅이라는 기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약속도 없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 소망도 없는 자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무관한 자의 모습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찾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가운데 어떤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우리가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살리심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왜 이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이건 교회가 교회로서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그러면 이방인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처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유대인 신자가 먼저였을 것 같아요? 이방인 신자가 먼저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그럼 처음에 교회로 시작이 된 곳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우리가 이거 자꾸 착각하거든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다 기독교인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요즘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지만 매주 화요일날 저녁에 있습니다. 네. 교회가 처음 전파될 때는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열두 사도도 마찬가지고 처음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교를 믿던 그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교회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이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전파가 되면서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 관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문제 중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그룹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과연 믿는다는 것, 믿음만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그 믿음 외에 따로 어떤 율법 행함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스라엘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할례도 행해야지 된다. 율법도 지켜야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 유대에서 온 사람은 유대교 신자일까요? 아니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교 전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자마자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다 지켜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참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처음 시작점이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모세와 같은 그 다윗의 왕조를 완성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있게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거예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는 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에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보면 유대인 교인들하고 이방인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방인 생각하기에.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로 들어와서 한 교회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가장 이방인과 자기들과의 가장 큰 다른 점, 차이점이 어떤 거였어요? 이방인과 우리를 구별하는 할례, 율법 이거죠.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이방인들에겐 주지 않았지만 우리들 유대인들에겐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 주심 자체를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된 표시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했던 그 외적인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알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여전히 율법을 행해야지 된다.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어떻게 내립니까? 우리도 지지 못할 그 짐 지는 거 그들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제사와 관련된 음식이나 피나 부정한 것들이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때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지금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좀 가리워 놓은 시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신 시간이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제 그 가리워졌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실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가 온전한 하나된 모습으로 완성되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안에서는 그것이 이미 완성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라는 그 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새 사람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한몸 되어지는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담 이걸 원수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게 우리가 뭐 의문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이건 의식 문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율법 그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중간에 막힌담이 있었는데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 받은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은 너희들은 다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멸망에 이르지 않을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십자가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 있었던 그 원수된 것,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담을 허물어 버렸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 때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할례의 목적이 뭐죠? 그냥 몸에 표시 남기는 건가요? 왜 할례 행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무진 애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흉년이 오고 가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왜 부인을 왜 팔았죠? 사례를 왜 팔아먹었어요? 내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팔아먹은 걸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의 고육지책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어내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도 아들로 삼아봤다가 또 이스마엘도 낳아봤다가 하나님 근데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 힘으로 내 약속 이루어내는 거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99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할례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래요? 아브라함도 이미 능력이 없고 그 안에 살아도 다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자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할례 행하라라고 하시면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례는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할례 행함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육체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볼 때마다 나는 죽은 자였지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거든요. 그 죽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이삭은 누구의 힘으로 태어난 자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낸 그 약속, 그걸 또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 그 언약의 최종적인 결정판이 무엇인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할례였어요. 그 할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아, 나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이 율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의미가 아닌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들이 그 율법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율법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할례의 정신을 율법을 통해서 알라는 거였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에게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율법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 지켜서 내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겠다, 내가 멸망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내야지 되겠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내 천국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 율법 지킴을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 오해하고 있었던 율법 지킴이 누구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율법 지켜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고 내가 멸망받지 않는 것이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율법 지키는데 열심히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이.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잘 지켰다는 얘기예요?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엄청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율법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거든요. 그렇게 율법 열심히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런 율법 지킴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율법 열심히 지키고 있을 때는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지요. 내가 율법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법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법은 사는데 나는 오히려 죽어버리더라.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안 거예요. 그전에는 외적으로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는 게 그게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고 율법대로 사는 것인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율법 앞에 자기가 섰을 때 어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율법 앞에 서보니까 나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주신 목적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아브라함을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뭐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실 때 제사를 같이 넣었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제사 제도를 넣어놓을 필요가 없죠. 그 제사 제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뭘 같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가 못 지킨다라는 걸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면서. 그럼 이스라엘은 그 날마다 제사를 행하면서 뭘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못 지키고 나면 제사라는 것을 드림으로 해서 그냥 다시 사함받았지 그래서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너희들 율법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데 그거 다 율법 지키는 거 아니다라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마음 가운데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외적으로 율법 지켜서 이걸 내가 율법 지킨 하나의 내 것, 그래서 이 내가 율법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거야. 율법 범한 거다라고 도무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율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난 바울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거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통해서 나가야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나아가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는 이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자이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그것을 바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다 지키셔서 완성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의 의미는 뭐예요? 참 율법이 이해하기에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내셨다는 의미예요. 율법은 뭘 이야기해요? 그 율법을 주고 이 율법 앞에 인간이 섰을 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율법은 드러내주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 앞에 서셔서 여러분 각자가 그 율법 앞에서 다 죽은 자로 드러나야지 되는 여러분의 그 죄를 여러분들의 그 멸망,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 율법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지 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 버리신 거예요. 뭘 이루신 거죠? 율법을 어떻게 이루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율법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죽음으로밖에 드러날 수가 없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어내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율법 이루심이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율법 이루심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자꾸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율법에 의하면 이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 무너지게 되는가?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었던 그 율법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 담으로 쌓아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그 원수되는 담이 아니고 이 율법 앞에는 모든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일이거든요. 그 의미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전달이 된다면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그 십자가를 안다면 절대로 이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벽이 되어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법 앞에서는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는 정말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어떤 우월이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율법을 알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율법 지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율법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율법 지켜 어떤 식으로 지킬까요?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의 율법 지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이루심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나서 점점 알아지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자꾸 달라지든가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변화가 제일 먼저 생겨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나한테 능력 주셔서 뭐 능력 이상한 일들 막 행하고 신비한 거 하고 전에 못하던 거 하고 그런 능력이던가요? 성령이 오시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다 드러내시잖아요. 나는 그전에 좀 그래도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난 그래도 내 잘못한 것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잘못한 일 반성하고 착한 일도 좀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감추어진 것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일들을 했었구나 하는 것까지 다 들춰내시는 거죠.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보세요? 절반은 죄인, 절반은 의인 이렇게 만드시던가요? 온전한 죄인 만들어버리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내가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 내 죄된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가신 그 죄, 예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이 품고 돌아가셨던 그 죄, 그 죄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경험적으로 이걸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꿈이라도 꿔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하고 같이 달린 걸 꿈 좀 꿨으면 그거 꾸면 내가 여러분 그게 그렇게 꿈을 꾸면 그게 믿어지는 건가요? 우리는 자꾸 경험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환상 중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안 보셔도 돼요. 그런 거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진다면 그 죄덩어리 자체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달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갈 때 여러분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이거 부인할 수 있게 돼요.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아, 내 안에서 왜 이런 것들이 나오지? 내가 이런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왜 내 안에서 나오지? 놀라죠. 근데 처음엔 놀라지만 지나고 나면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옛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그게 지금 실제의 나인가요? 그 옛사람의 모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받은 옛사람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아직도 이런 게 있네. 그거 붙잡아야지 돼요? 그걸 십자가에 넘기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십자가에 달렸던 옛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 된 나에게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늘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올바로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가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의 의미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렇게 나누고 있었던 그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것이 절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 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걸 온전히 이루어 버리신 거죠.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할 때 율법을 폐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폐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그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될 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담, 원수됐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둘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 사람 되었지만 이건 여러분 혼자 세 사람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 사람은 어떤 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한 몸, 교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 사람인 겁니다. 이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는 자, 사는 몸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원수되었던 것, 그 의문에 속한 계병의 율법을 육체로 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화평,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화평 그러면 어떤 거 생각하세요? 옆 사람하고 안 싸우는 거. 안 다투는 거 이런 걸 화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은 어떤 거예요? 이 나누어졌던 둘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 하나가 되면 결과적으로 안 다투게 되겠지요. 그런데 안 다투는 자체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안 다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그 하나됨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툼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미운데도 안 미운 척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계속 그렇게 이루어 나가려는 겁니다. 이 화평, 평화라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피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예요.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샬롬 샬롬 했던 건 그냥 내 안에 마음이 편한 정도의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막힌 것이 다 허물어져서 하나 되어 있다라는 의미 속에서의 샬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이루어졌는데 이 한 세 사람이 이제 온전한 평화 가운데 온전한 몸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만드셨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둘을 한 몸 만드시고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 한 몸이 된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의 의미예요. 감이 오시죠?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졌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려서 영원한 생명과는 동떨어진 자가 되어버린 우리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표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 생명의 반대인 죽음의 모습이 인간들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을 쭉 기록하는데 뭐 900세를 살건 뭐 969세를 살건 800세를 살건 결론이 뭐로 나는 거예요? 다 죽었더라. 우리가 생각하기엔 969세면 그 영혼을 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단절되어버린 인간의 모습.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새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새 사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혼자 영생을 사는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구원이라는 의미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지어진 이 세 사람, 세 몸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조차도 그냥 나 자신의 구원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하늘 날아가서 상급 더 받을 것 이것만 생각하는 구원으로 봤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참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된 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원수된 것,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원수된 것, 그것이 율법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 율법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원수로 준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 율법 앞에서 다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떻게 이루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그리고 그 율법이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 버린 거지요. 우리는 절대로 그 율법을 이루어낼 수도 없고 그 율법 앞에서 우린 죽어야지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인간의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이걸 화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느껴요 못 느껴요. 내가 뭘 하고 못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의미 없다고 해서 막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고 내가 남들보다 잘났고 누구는 못하고 이게 가능해요?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고 십자가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분명히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십자가 이야기할지 몰라도 여전히 십자가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누어질 수 없고요. 파당이 생길 수가 없고 분파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한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드러날 때마다 그걸 실제로 여기지 마시고 이건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은 이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의 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꾸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질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피받아 한 몸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17절, 18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멀리 있는 이방인들도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안 가운데 화평케 하시고 이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참된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지 되는가를 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도 내 안에서 이 십자가가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십자가 앞에 어떻게 서게 되는가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이제 내가 나를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